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정상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협회가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마드리드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응한 우리의 삼각협력을 보다 깊이 조율할 기회라면서 우리의 삼각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 우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나토 회의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뭐 정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뭐 볼 수가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최근의 상황을 일컫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서유럽, 즉 민주주의가들이 중심이 되는 서방 진영과 그리고 옛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는 그 공산권 국가들 간의 그러니까 그 대표로는 미국과 소련 세계 말하자면 양대 그 강대국 간의 대립을 냉전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 이제 1990년대 초에 소련의 붕괴로 사실 냉전은 종식됐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즉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한쪽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서유럽 민주주의 진영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굉장히 첨예하고 또 굉장히 점점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신냉전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을 보면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굉장히 안보상 위협이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네. 6월에. 예. 그 이후의 상황은 미국과 그 유럽 국가들 특히 나토가 중심이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 제재로 말하자면 지금 그 압박하고 압력을 가하는 상황인데요. 서유럽 국가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상당히 단결돼 있고요. 또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런 그 연대 그리고 동맹의 목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예. 물론 날카롭게 여기에 맞서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삼가는 대신 오히려 두둔하고 또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령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말하자면 수출 규제로 지금 러시아의 경제를 압박하려고 하는 미국 등 서유럽 국가들의 노력이 중국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중국이 인도와 함께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러시아는 오히려 국가 재정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미국과 서방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고 또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말하자면 진영을 나눠서 대립하는 상황이 지금 신냉전을 말하자면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서유럽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 전략 개념을 상당히 바꿨습니다.
네.
이 10여 년 전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그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
이번에는 그 전략 개념을 바꿔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심각한 도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은 마치 10년 전에 그 나토가 러시아를 규정한 것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그 오바마 미국 행정부 때만 해도 중국의 성장이 세계 성장에 기여한다고 했던 그런 미국과 서방 측의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신냉전 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자, 이현 기자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 주시죠. 이 러시아에 대한 무력 봉쇄 조치,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연구하는 배치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이번 회의에서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제 정상회가 열린 건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그 집단 안보 체제죠. 그래서 이제 유럽은 그 나토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 그 안보 걱정 없이 평화를 그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지난 2월에 이제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면 침공을 한 겁니다. 2차 대전 이래 이제 유럽에서 이런 전면 전쟁이 발생한 건 처음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나토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물자,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그 나토 정상회담을 열면서 러시아를 겨냥해서 새로운 그 일종의 그 무력 봉쇄 조치, 미군 배치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29일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미군은 그 폴란드에 미육군 5군단 사령부를 이제 영구 배치하기로 했고요.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국가죠. 그 루마니아에도 여당급 미군을 그 순환 배치하고 발트 3국에도 순환 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영국에는 그 F-35 그 스텔스 전투기를 2개 대대를 그 추가 배치하고 또 스페인에도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벌써 미군은 지금 그도 과거에는 한 8만 명 정도가 유럽에 배치돼 있었는데 벌써 2만이 늘어서 10만 명이 그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증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미군의 배치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그 독일 등 그 유럽 국가들도 나날이 그 군사력, 방위력 이런 것을 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거는 나토의 그 신속 대응군을 30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경우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GDP의 그 2%를 군사비에 지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올해만도 그 국가 방위를 위해서 특별 자금으로 1000억 유로를 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유럽 국가들이 그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상당한 그 군사력 강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윤 기자가 나토가 이제 전략 개념을 바꿨다. 그래서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 베이징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서방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금 규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놓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윤 기자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전략 개념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말하자면 유럽에 있어서 말하자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침공이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유럽이 그 일치해서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표현 그대로 베이징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련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타이완 문제가 있고요.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보고 말하자면 무력 점령 관련한 언급도 사실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 문제, 남중국해에서는 동아시아의 주변국들 또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대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인권과 관련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문제, 또 홍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이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하고 협정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군사 기지 설치 가능성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서 서방국들의 대러 제재를 무력화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렇게 특별하게 적시는 하지 않으면서도 유럽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 또는 서방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냉전과 같은 그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일본 정상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나토가 이 서방의 군사 동맹인데 이 동양 국가들이 이 참석을 한 것,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 일본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토가 이들 국가들을 초청을 했다, 이렇게 보다는 아마 미국이 초청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서 러시아에 대한 봉쇄 조치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봉쇄 조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러시아의 위협보다는 중국의 위협, 이것이 더 크다,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동맹 관계를 상당히 회복을 했거나 최근 들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회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유럽에서는 나토가 러시아를 물론 담당을 하고 미국도 하지만 동시에 북중 그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에 대항해서 아시아 국가들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이번에 나토 정상에 불러서 같이 했는데 이것은 아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이쪽에서도 연합전선을 펼쳐서 같이 대응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 정상 참여가 뭐 절대로 뭐 그렇게 뭐 환영할 그런 현상은 아니었겠죠.
아, 그렇습니다. 전혀 환영하는 기류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고성 발언까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이 입장 표현을 보면은 성명 등을 통해서 그런 그 기류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를 보면요. 그 중국은 이제 나토가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네.
대해서 엄중하게 우려하며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토가 이렇게 그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그 역할을 그 개념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식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또 아태 지역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을 그만두라 이렇게 나토 측에 경고하고 있고요. 중국 그게 한국 주재 대사죠. 싱하이밍 대사도 나토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그 표현을 써가면서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토를 특히 이 싱하이밍 대사는 냉전의 산물로 그렇게 비판하면서 나토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진영 대결을 만들고 냉전 사고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경우에 미국, 한국, 일본이 결속을 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결속을 하는 이런 그 양자 대결 구도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미 그 동북아시아에는 그 같은 구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북방삼각관계라고 옛날에 불렀던 건데요.
예.
그 관계가 있고 남쪽에는 또 남북삼각관계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의 구도가 이미 형성되고 그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몇 가지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조치가 계속 미국이 취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5월에 그 한국, 일본을 방문을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 IPEF라는 건데요. 이것을 발표했고요. 또 쿼드 회의도 열었고 이번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그 미국, 한국, 일본 3국 그 정상회담 열면서 공식적으로 그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동북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 시대가 벌써 이미 시작이 됐고 그 같은 북방 삼각관계, 남방 삼각관계가 상당히 공고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은 이제 한국 일본 관계가 좋아지기를 많이 기대하고 또 희망을 걸고 있는데 또 윤 대통령도 그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근데 과연 이 올해 계속되고 있는 그 양국의 갈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윤 기자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개선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특히 한국과 일본은 그 중국을 그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들 아닙니까?
네.
이 중요한 두 나라들이 협력하고 또 공조해야 효과적으로 중국을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그동안 계속해서 압박해왔다고 할까요? 아니면 추진해왔다고 할까요? 그런 네.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의 새로 그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 왔고요. 또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그 정치적 전략적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집권한 이후에는 그 미국에 대한 동맹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 사안이고 중국과는 사실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명백하고요. 바로 그런 것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그 참석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이렇게 세 사람이 한 5년 만이었죠. 3자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또 그 회담 직후에는 언론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만나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인 것을 확인했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내에서는 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서 일본과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조건 면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이제 진전을 이룰 그런 조건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고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민족적인 어떤 감정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섣불리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하고 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작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의 관계자도 지금 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할 정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한일 또 중러북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되면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좀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과 사실 그 중국이 협력을 해도 북한 핵 문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예. 갈등이 고조되면은 상당히 그 풀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입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당시 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대북 제재 2397호를 채택을 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대북 제재의 아주 핵심으로 남아 있는 그런 건데요.
네.
달라진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올해 북한이 그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도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 위반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고 했고 그것이 5월 26일 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는 똑같은데 지금 국제 정세가 그만큼 이렇게 바뀌었고 이것이 그 미러 간의 또는 미중 간의 그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한 문제가 그 어려워졌다, 이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요.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 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깐 권영세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나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의 직면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비판은 단순히 그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은 물론 모종의 행동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권영세 장관은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그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권영세 장관은 이 핵실험은 이 미사일 시험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과거에 보면은 자신이 이제 그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맡을 당시에 그것이 이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인데요. 그때 중국 측 인사들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견들을 들었었다면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7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네. 보면은 앞서 저희가 이제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보면은 이 남방삼각과 북방삼각,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양측이 그 블록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것이 핵실험이 됐던 아니면은 앞서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의 그 반대에서도 보듯이 그 서방 측과 말하자면 함께 손을 잡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권영세 장관 역시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그 중국의 예상되는 대응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말하자면 압력을 놓고 충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중국이 북한의 석유 공급을 줄인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참 버틸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버티기가 힘들죠. 지금 그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합법적인 방식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 제공하는 석유가 그 연간 한 400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만일 이것이 뭐 한 절반 정도로 줄거나 또는 뭐 완전히 끊어지거나 이렇게 할 경우 북한이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되면 교통난은 물론이고 난방도 어렵고 또 군 훈련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다만 이제 중국도 하나 이제 그 고려할 점이 만일 진짜로 그 석유를 끊게 될 경우에 중국이 더 이상 그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공급은 그야말로 북중 간의 마지막 그 수단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권영세 장관이 북한 핵무기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일각의 견해는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이 뭐 장거리 핵무기도 단거리 핵무기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뭐 실험을 하고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왜 권영세 장관이 이렇게 꼭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걸까요?
예, 그 권영세 장관이 이 발언을 한 맥락을 보면요. 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이 또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는 대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 말하자면 인접한 나라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인접한 나라들을 겨냥하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는 이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전략이 근본적으로는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지 한국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은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북한 핵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100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미국 외교협회라는 단체가 분석한 소식인데요. 이 핵무기 10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다 그러면 참 많은 양인데 이 협회가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고 추정을 한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요. 미 외교협회의 그 이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이 협회가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거나 그걸 토대로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 그 이전에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이나 또는 기관들 여기저기에서 나온 분석을 토대로 추정을 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지난 2017년에 미국의 정보 관리들이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예. 보고서를 보면요. 그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최대 6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고 또 그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는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그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12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를 보면 따라서 매년 12기라 그랬으니까 이후 5년이면은 지금 그것도 60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 현재에는 100개가 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네네. 평가나 분석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 북한의 핵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자나 또 기관도 그 정확한 숫자를 그 파악하기는 어렵고 추정치가 있을 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관마다 그 편차가 크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자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북한이 확보한 핵물질 추정치가 뭐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도 뭐 여러 정보기관이 있고 또 연구기관도 여럿이기 때문에요. 그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교협회는 지금 한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소죠. 그 미국 랜드 연구소라고 있는데 예. 2027년에는 핵무기를 한 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예. 또 핵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 그 핵과학자 협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BAS라고 그러는데요. 예. 작년의 경우에 아마 핵물질 보유량이 아마 한 40개 내지 5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마다 북한의 그 핵물질 보유량 이런 것이 좀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30일 코로나 신규 발열 환자가 4천 명대로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북한의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그 북한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네. 북한 당국은 최근에 신규 발열 환자가 이제 4천 명대가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 북한이 코로나가 곧 종식되겠다 이렇게 그 발표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미국 그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지난 2년간 전부 다 그 코로나를 알았는데 거기에 그 분명한 몇 가지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을 경우, 백신을 안 맞았을 경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북한이 발표한 걸 보면 지금 누적 발열 환자가 한 400만 명이고 사망자가 7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진짜라면은 이것이 그 북한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 사망자 비율인데 이렇게 백신도 안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적은 것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아마 북한의 그 오미크론 코로나 이런 것이 발생을 했으면 아마 그 환자가 최소 한 천만 명 정도 발생을 할 것이고 네. 3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하고 그 외부의 발표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 두고 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스페인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대북 경고 내용 그리고 북한이 상당한 핵물질을 보유했다고 미 외교협회가 분석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